예, 전환되는 역사, 여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과 함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왔고 그 건너온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면서 이제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을 이렇게 기념적으로 세워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가나안 땅 정복 작전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되었고요. 또 이미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승리를 기념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시작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었죠. 근데 이제 오늘 그곳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시작되는 그곳에서 오늘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과 그 길갈에서 사울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 그 사울의 왕권을 공인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 가운데 이제 사사로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서 설교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인 것이죠. 자,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백성들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 출입하던 사무엘이 이제는 새로운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왕이 너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그 왕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죠. 자, 그 다음 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제 사무엘이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리더십으로 섬겨오는 가운데 자신이 어떠한 리더십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 백성들 앞에서 섬겼는지 다섯 가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본 너희들이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섯 가지를 보아하니 내가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압제를 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새삼스럽게 자신이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는지 왜 이러한 검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수고했다라는 것을 치하해달라고 사인을 했던 것일까요? 사사로서 마지막 설교인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한마디가 한마디 한마디가 진행되는 가운데 왜 사무엘은 이러한 이야기, 자신의 리더십을 검증받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앞장에 있는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은 너희는 이 왕이 너희를 섬겨주고 너희를 잘 다스려주길 원하지만 너희 가운데 세워질 왕은 오히려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고 너희에게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것이며 너희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는 진짜로 왕이 세워졌죠. 그리고 이 왕이 세워진 시점에서 사무엘이 그동안 자기가 어떠한 리더십으로 섬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청렴결백하게 권력을 세우지 않고 빼앗지 않고 이익을 취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누구 앞에 하고 있는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지켜본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증언해라. 거봐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누구 앞에 하고 있냐 하면은 하나님과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왕 앞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지금 이 검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은 그동안 사무엘이 섬겨왔고 리더십으로 섬겨왔던 이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서 유익을 취하지 않았고 내가 저들을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제는 이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려지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여전히 우리의 왕은 새로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새로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길 원하면서 지금 이 증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7절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가만히 서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들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적극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왕을 세워서 결국은 왕을 세워낸 자신의 뜻대로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제 너희의 바람대로 왕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내셨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집중하여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8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시면 애굽에 있는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9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이웃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는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응답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도, 아니면 뭐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멈추지 않으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다스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사람의 왕을 요구한 것이죠. 12절과 13절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웃 나라들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웃 나라를 보아하니 그들의 그 발전한 문명과 그들의 그 발전한 상업들,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군사력,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더 이 이웃 나라들처럼 더 번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그 이웃 나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백성들이 각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면서 그 신앙으로 서던 그런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딱히 뭐 정치 행정적인 제도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뿐 어떠한 제도가 필요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각자가 그렇게 잘 뭉쳐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주변국들을 보아하니 그들은 왕을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서 중앙 집권 체제라고 하죠. 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또 그들의 사회적인 경제적인 면들을 보아하니 그들이 우리와는 너무나 비교될 정도로 번성하고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적으로 훨씬 더 발전해 있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진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웃 나라들처럼 잘 살고 싶어서입니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보다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보다는 세상 현실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무엘을 통해 왕을 세우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주의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15절의 경고를 보면요, 이미 지금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이미 사용하셨었죠.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잘 따랐을 때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역사에 없었던 일이죠. 왜냐하면 왕은 지금 처음 생겼으니까요. 새번역에서는 이 14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지금 이웃나라의 부유함과 그 부강함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왕을 요청해서 왕을 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제도라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 이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그 신앙의 실패를 경험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거룩한 나라로 살지 못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왕정시대, 이 왕이라는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음 아픈 결과물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아하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통치를 거부한 이 왕의 제도를 끌어안으시면서 이 왕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잘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왕의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출애굽에서부터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기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왕이 세워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주시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잘 살고 싶어서 세상 가운데서 더 편안하고 싶어서 또는 세상에 성공한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또 다른 왕을 세우고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왕을 요청해서 결국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그들이 순종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당신의 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되심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 넘어져 있을 때에도 또는 때로는 고통당하여서 힘들 때에도 또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잠시 우리가 밀어놓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무엘은 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비록 이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왕이 세워졌지만 나라의 제도가 바뀌고 이 큰 변혁이 일어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고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청렴 결백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섬기며 살아왔고 그것이 사무엘에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일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랑 또는 내 욕심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되심을 증명해내며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